시편 라이프 스타디 2번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대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 첫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에 관한 서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대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 시편 1편은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조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위와 본성과 내용과 기능과 약함에 관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빛에 따른 것이 아닌 율법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율법에 관한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한 학파는 긍정적이고 다른 학파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율법에 관한 부정적인 학파에서 으뜸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는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관한 그의 가르침의 중점들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수고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은 생명을 죽이는커녕 죄에 의해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 우리를 속이고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다윗은 높이고 귀히 여겼으며 이 점에서 그는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바울의 논조를 내 논조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도 거룩하며 의롭고 심지어 영적이기까지 하다고 한 것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율법의 본성을 말한 것입니다. 본성상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율법의 지위와 기능과 약함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지위 우리는 율법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지위를 보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옆에서 들어옴 율법의 지위에 관하여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옆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정통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옆에서 들어왔기에 그것은 정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 노선을 보지 못하고 대신 어떤 통제하는 원칙이 없이 그들의 천연적인 방식에 따라 성경을 가르칩니다. 6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나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이 필요할까?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점차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통제하는 원칙들을 합당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보아야 할 원칙은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한 율법은 옆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헬라어로도 이것은 옆에서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탄이 들어왔고 사탄을 따라 죄가 들어왔으며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죄로 조성된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이 사람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옆에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정하고 안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경륜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표현하는 유기체를 갖기 위해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러므로써 이 사람이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살고 그분을 나타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속여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왔고 사탄과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사탄에 의해 사탄의 본성으로 조성되어 죄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잊어버리고 사람을 그분의 계획에서 제쳐놓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시므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것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분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 뭔가를 추가하셨습니다. 중국어역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가입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정통 노선인 은혜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하갈로 상징된 첩으로서의 율법. 두 번째로 율법의 위치는 하갈로 상징된 첩의 위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 부인 사라이고 또 하나는 첩인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첩에게는 정식 지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사라는 은혜에 속한 새 언약을 나타내고 하갈은 율법에 속한 옛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분은 사람이 첩을 두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아내만을 갖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내를 하나 이상 둔 사람은 누구나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첩을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데려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높이 평가하고 들어올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첩을 데려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에 반대됩니다. 첩으로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자녀는 누구든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입니다. 율법은 정통의 위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정식 부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첩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멸시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인 은혜의 노선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편 1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요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율법을 높이 올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성.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 이제 우리는 율법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본성상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영적임. 율법은 또한 영적입니다.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책인 모세오경은 율법으로 간주되는데 이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물론 다 전적으로 신령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율법도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위치가 비록 옳지는 않지만 그 본성은 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학파는 율법의 본성의 면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심지어 영적이기까지 하다는 바울의 말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당신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본성이 선하고 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본성은 선하고 영적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첩일 수 있습니다. 이 숙녀가 금으로 된 숙녀, 영적인 숙녀일지 모르나 정통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영적인 것이므로 그 본성은 선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율법을 이해하는 면에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119편이 말씀을 거듭거듭 언급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처럼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147절과 148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율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율법이 그처럼 달콤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맛에 너무도 달콤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선하고 또 영적입니다. 율법의 내용 십계명. 이제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주로 십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십계명을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 세 계명은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하며,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셋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의 만족과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다만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섯째 날, 즉 모든 창조의 일을 끝낸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주는 마치 결혼식장 같았습니다. 신부가 오기 전에 결혼식장은 완전하게 준비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으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은 휴식의 날, 곧 안식의 날로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만족과 안식으로 누리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사람으로 그의 근원, 곧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 태초에까지 이를 때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늙으면 그들을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는 것은 아주 커다란 손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 다섯째 계명은 결국 앞에 나온 계명들을 뒤따릅니다. 10계명은 두 판에 쓰여졌습니다. 첫째 판은 처음 다섯 계명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계명은 또 다른 판에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다섯 계명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탐욕을 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섯 계명들은 그리 달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미덕을 살아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나라들의 법규가 로마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로마법은 또한 십계명인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아주 간결하지만 완벽하고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고, 훔치거나 강도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거나 탐심을 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도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데 성공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상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모두는 이 계명들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단지 살인의 행위만을 다루지 않고 살인의 동기인 노함까지도 다루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노하는 것도 수준이 높은 왕국의 법에서는 살인과 동등합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논리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노함과 미워함에서 비롯됩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간음과 같은 외적인 행동에 관한 가르침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또다시 그분은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까지도 다루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십계명의 모든 항목들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것은 지킬 도리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계명은 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 선교사가 사람이 죄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그의 요리사에게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국인 요리사는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온 외국인들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지만 자신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요리사에게 그가 죄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물론 나는 당신이 자신을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내게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리사는 그 선교사가 커다란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이러한 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것이 탐심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요리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율법에 위배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매에게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한다면 그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자매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얼마나 내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많은 본성과 악한 행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본성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이지만 그 기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초상화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간증임. 내용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화이므로 하나님의 증가입니다. 율법, 곧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사진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그것은 사진이 우리 자신의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기능. 사람의 죄 많은 본성과 악한 행위를 드러냄.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의 죄 많은 본성과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얼굴의 더러운 상태가 드러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 많은 본성과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함. 더 나아가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기능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는 후견인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후견인을 사용하여 백성을 호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드러나고 율법으로 인해 굴복되고 율법에 의해 설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갈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굴복시킴. 율법은 또한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굴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이러한 빛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호위하고 지켜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시편에만 머문다면 이런 류의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전부 바울의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율법의 약함. 생명을 줄 수 없음. 율법은 선하고 영적이지만 약합니다. 율법은 약해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든지 간에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약할 뿐 아니라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선한 율법, 의로운 율법, 거룩한 율법, 영적인 율법은 좋지만 우리에게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없음. 더 나아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아마 그렇게 약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육신에게 주어졌고 육신은 율법의 동반자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약하지 않지만 그의 동반자인 육신은 매우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분을 건드렸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는 율법의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약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거듭 말했습니다. 구약의 중심과 요구가 됨. 율법은 구약의 중심이자 요구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로 이행됨. 구약의 요구인 율법은 사람이 행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관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관해 보여주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모든 행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관념, 곧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시편 2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의 달성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것이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관점은 시편 2편의 계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 자신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관념에 따라 높이 평가되고 올려졌음. 시편 1편에서 율법은 경건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인간적이며 윤리적인 관념에 따라 높이 평가되고 올려졌습니다. 시편 1편과 다른 몇몇 시편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의 인간적이며 윤리적인 관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념으로 인해 율법은 시편 1편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높여졌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물을 흡수한다는 개념은 시편 36편 8절에서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는 개념만큼 높지 않음.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있는 개념은 나무가 물가에서 물을 흡수한다는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인 시편 36편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마시는 개념이 가장 높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150편의 시들은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알맞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발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각 권의 끝부분은 시작 부분보다 높습니다. 제1권에는 41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1편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시편 36편에서 기자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1층에서 36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시편 1편과 36편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개념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신성한 강에 생수를 마시는 개념이 둘 다 있음. 신약에는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개념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신성한 강의 생수를 마시는 개념이 둘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그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우리는 생수의 강을 마실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봅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조금 흡수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시록 22장으로 가야 합니다.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물을 조금씩 조금씩 흡수합니다. 어떤 때는 강이 말라 나무들이 흡수할 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로서 물을 흡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성도들을 나무에 비유한 개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신약에 믿는 이들을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계시한 개념만큼 높지 않음. 더욱이 성도들을 나무에 비유한 개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신약에 믿는 이들을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계시한 개념만큼 높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저 나무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가지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나무들이라면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가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맞서는 것이 됩니다. 그분도 나무이고 우리 또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약의 계시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가지들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하나님의 식물들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는 것이 개인적인 나무가 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지방교회들은 수많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 교회들은 수백만의 가지들이 있는 한 나무입니다. 이 한 나무는 거대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한 몸이며 한 나무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몸의 일부이며 이 유일한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인간적인 관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이지만 시편 73편에 있는 기자의 체험은 그 반대임. 시편 1편에 있는 인간적인 관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1절부터 7절까지와 13절부터 17절,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의 기자의 체험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경건했고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도리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잘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그의 분깃으로 취할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경건한 기자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으로 인해 심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괴로워했습니다. 후에 그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자신만을 그의 분깃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돌아오는 1992년 여름 훈련 집회에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욥기를 연구하기 원합니다. 욥기에는 커다란 논쟁이 있습니다. 욥은 심히 고통받았으며 가족과 재산과 건강까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그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엉뚱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분명히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를 벌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친구들과 언쟁을 했습니다. 욥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사람씩 나와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에게 설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의 고통은 기본적으로 그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바는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을 가졌는가입니다. 3, 4년 전에 나는 눈을 검사해 보기 위해 의사에게 갔었습니다. 그 의사는 1975년부터 나를 돌봐주었는데 그는 내 눈에서 백내장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눈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은 욥의 고통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그는 그러한 고통이 원인이 없는 고통이며 그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이 할당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모두 착한 자녀를 갖기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왜 좋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은 그의 아내가 왜 다른 부인들처럼 좋지 않은지를 궁금해야 할 것이며 자매들은 그녀의 남편이 왜 그렇게 무능한지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욥의 고통들입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욥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의를 위하여 형통한이 아닌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임. 신약에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형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핍박이 욥의 고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사람은 모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맞춰짐.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맞춰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마감이며 율법의 대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끝내고 대치하시기 위해 율법을 이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음. 신약에 믿는 이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